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큰 실수입니다. 36, 37, 38, 39장에는 사건으로 보면은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입에 들어온 사건이죠. 그래서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산헤립을 완전하게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또 나오죠. 세 번째로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그렇게 병이 낫게 만들어줬을 때에 이제 소식이 주변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흥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뭐하려고 사절단을 보내느냐? 사실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지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의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사절단을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 이 발라단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어땠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거의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그 왕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왕위를 박탈시켜버렸는데 그 박탈시킨 이후에 한참 지나죠. 그러니까 710년에 박탈시켰는데 703년에 다시 왕권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회복을 했는데 또 누구에 의해서 산헤립에 의해서 이제 축출시켜 버려요. 이 왕을. 그래서 엘람 지방에 추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아수르를 견제를 하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입고 15년간 연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살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연약한 것 같은데 함께 힘을 합하자 그러면은 대개 어때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죠. 받아들인 거이죠. 예. 그 동맹을 맺을 그 의도를 가진 거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뭐 보여주란 말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설명을 했잖아요.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 현장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묻지요. 왕이요. 누가 왔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사람이 왔다. 그럼 그들이 뭐라 하던가요?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 39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과시한 거이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왕이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아수르에서 구원시켜주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과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중에 있는 모든 것, 보화, 은금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략이 오니까 그 은금 보화를 다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 바칩니까? 산헤립에게 바친다고. 그리고 뭐예요? 궁중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금붙이까지도 다 뜯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흉측한 것이 있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을 36장, 37장 앞에 가야 될 텐데 지금 뒤에다 놔둔 이유는 장차 앞으로 될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전환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한마디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게 돼서 바벨론에게도 너희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40장에는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걸 말씀한 거예요. 39장 6절에 그랬으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그대로 되어버리지요. 사실은 이제 BC 701년에 이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BC 701년에 지금 이 주었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고 14년에 아빠다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29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15년간을 보태면 딱 29년의 통치에 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하게 멸망이 되어버리죠. 심지어는 시드기야 눈을 빼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은 또 애굽을 또 의지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605년에 1차적인 바벨론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의해서 누가 갑니까? 다니엘이 잡혀가지요. 그래서 39장 7절에 보면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예. 그리고 605년에 환관을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돌은 남지 않지 않도록 완전하게 성전이 훼파되버린 거예요. 그게 BC 586년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어디에 왔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유월절을 회복을 시키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8절에서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마 이 앞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 어때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완전하게 천사 하나를 통해 죽였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입니다. 하나, 천사 하나. 예. 다음 이제 38장에도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저에게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내 후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 이 현장인데 그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후속단은 뭐라고 했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마지막을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다고 칭찬을 하는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그 속에 교만이 있었고 그 속에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주시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완전하게 보호하고 완성을 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났고 뭐 목사님 중에 성군과 같이 누가 성군이 있습니까? 목사가 누가 성군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목사, 천지를 움직일 만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려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턱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뭐 내놓을 것이 뭐 있겠어요? 기껏해야 우리나라 뭐 100만도 안 된 그런 뭐 어마어마한 목회죠. 그러지만 자칫 잘못은 그 입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랄 것은 뭘 바라야 되느냐?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1장부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36, 37, 38, 3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도 이야기했고 29장에서도 33장에서도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침략에서 결국은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예. 아스 왕 때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아수르 산헤립이 남쪽 유다를 침략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뭐예요?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날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에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다스림도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바벨론 별 볼 일 없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추방당해 부르고, 예? 왕으로서는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니 얼마나 바벨론이 약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BC 605년, BC 605년에 이제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다 보니까 요시아 왕을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리고 누가 오느냐 하면 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요시아. 그럼 요시아는 또 선원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어디서 죽느냐 하면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누구가 어디하고 이 아수르하고 이제 아수르가 약해져 갈 때 아수르하고 딱 손을 잡고 남쪽으로 침략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인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수르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하고는 관계없다. 왜 네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도 요시아는 뭐예요? 아수르에게 힘 실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 이 애굽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누가 세워집니까? 요아하스 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아하스 왕이 금방 얼마 있지 않다가 왕위를 폐위하고 요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605년에 전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였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마디로 아수르가 그대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바벨론 같았지만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막 대단한 것 같고 뭐하고 예? 저 중국이 대단한 것 같고 옛날에는 뭐 러시아, 소련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은 소련에 대한 문제는 별로 안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가 있다. 지금 역사적인 이 사건들 모든 것에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살듯이 너희도 지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만 굳세게 설 수 있다. 네가 굳게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말씀 듣기를 싫어해버리고 강단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쫙 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어찌하든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성도님들 자체가 신앙에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든든하게 서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 지금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해가지고 되는 교회로 우리가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위해줘 살아야 되지만은 거품 뺄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경제도 거품 빼기 경제가 아니면 국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거품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이 어디가 보입니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중앙하고 나는데 인간이 함부로 교회를 다스린다.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지만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교회도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고 살았던 자들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본주의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못 되었을 때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역사 속에 보니까 그대로 됐지 않느냐. 애굽 망했지요. 아수르 망했지요. 바벨론 망했지요. 메대 파산 망했지요. 헬라 망했지요. 로마 망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멸망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바른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외부에서 어떠한 교회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